100명을 죽였더라.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오늘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보는데 사사기는 물론 사사들, judges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 사사들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재판관들이 아닙니다. 송사를 듣고 법적인 결정을 내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은 각 성읍의 장로들이 했고 종교법의 최종 해석은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들을 가리킵니다. 구원자들. 이스라엘 역사의 특정 시기에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 왕정시대에 들어갈 때까지 약 330여 년 동안 외족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구원자들을 가리킵니다. 사사기의 사사는 구원자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사사 이야기의 전형적인 틀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면 여호와는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외족의 손에 붙이시고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여호와는 사사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사사가 죽을 때까지 한동안 또 평화를 누리지만 사사가 죽으면은 또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사이클이 되풀이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여러분 기억하시기 쉽게 정리하면은 이스라엘이 배교하면 하나님이 징치하시고 이스라엘이 신음하면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네 단어로 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교, 징치, 신음, 구원. 물론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징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조건을 지키셔야 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 구원하십니다. 회개했다는 말이 없는데도 사사기 전체를 보면은 사사 10명을 보내시는데 죄를 지어놓고 회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저 고통스러워서 신음했다, 부르짖었다 하는 말씀만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스러워서 본능적으로 부르짖는 것뿐인데도 이들을 구원하신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은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징계이고 하나님의 결론은 복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사 이야기의 전형적인 골격은 이스라엘이 배교하면 하나님은 징치하시고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사 이야기가 이 골격을 온전히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사사 이야기마다 골격에 붙은 살이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사 이야기는 무려 100절에 걸쳐서 기록하시고 어떤 사사 이야기는 몇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사사 삼갈 이야기는 한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사기에서 가장 짧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교훈은 종종 말씀의 길이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을 봅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몰이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더라.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기 삼갈 이야기를 읽어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징치하셨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었다는 말도 없습니다. 삼갈을 사사로 일으키셨다 하는 명시적인 말씀도 없습니다. 단지 그는 다른 사사 에훗 이후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한 아낫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소모리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결국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삼가를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하는 것을 유추하는 겁니다. 오늘 삼갈 이야기의 핵심은 두 가지 사실에 있습니다. 첫째, 삼갈이 아낫의 아들이다 하는 것. 그리고 둘째, 그가 소몰이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하는 데 있습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하는 것,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모든 사사에게 공통적으로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삼갈이 에훗 후에 등장했다 하는 시대적 배경에 관한 사실도 치명적으로 중요한 정보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중요한 것, 삼갈은 아낫의 아들이다. 둘째, 소몰이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600명이나 죽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삼갈이 아낫의 아들이라는 것이 왜 오늘 말씀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가?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낫의 아들은 곧 이방인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구원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 어디에 보아도 삼갈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명시적인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낫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면 이방인일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 왜? 첫째, 아낫은 이스라엘의 시족 이름도 아니고 지역 이름도 아니기 때문에 누구의 아들 누구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자신을 밝혔는데 그때 누구의 했을 때 그 누구는 시족을 가리킵니다. 부족보다 한 단계 더 넓은 시족을 가리킵니다. 또 어디의 아들 했을 때 그 어디는 이스라엘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아낫이라는 시족도 없고 지역도 없는 거예요. 둘째, 히브리어 이름은 자음 셋으로 구성된 어근에 근거하는데 삼갈이라는 이름은 이거는 자음 셋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삼갈은 S, M, G, L 확실한 자음 넷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 이름이 아닙니다. 셋째, 당시 가나안 족속들의 기록과 애굽 왕실 문서를 보면은 가나안 신 가운데 아낫이라는 전쟁의 여신이 있었다고 하고 바로의 군사들 가운데는 아낫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용병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울 만큼 용맹스럽고 싸움을 잘하는 군사들이 있었다 하는 거 지금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많은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삼갈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애굽 바로 왕의 용병 가운데 하나였을 거라고. 그렇다면 삼갈은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팔레스타인 북부에 이스라엘보다 먼저 정착한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왔다가 600명을 죽인 겁니다. 삼갈의 덕택에 이스라엘은 어부지리로 자신들을 괴롭혔던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얻었던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낫의 아들이라는 칭호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를 보면 당시 이스라엘은 완전히 가나안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집어넣었을 때는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을 이제는 너희들 유대인화시키라고 집어넣었는데 정반대로 그 사람들의 동화되어서 가나안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을 쫓고 있었고 가나안 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아낫 신, 전쟁의 여신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대 시대 어느 민족이든지 수많은 신들을 섬겼는데 그중에 늘 누구나 섬기는 신, 바알 신이었습니다. 날씨와 폭풍을 컨트롤하는 신. 왜? 그 당시는 농경사회였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그리고 해를 주시지 않으면 다 망하기 때문에 어느 민족이나 바알신, 바알에 상당하는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늘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아낫신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낫의 아들의 의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일으키셨다는 것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소개했을 겁니다. 그가 이룬 구원 자세히 소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가 용맹스럽고 무자비한 블레셋 군사들을 어떻게 600명이나 도살할 수 있었는지 자세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승리가 이스라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요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일으킨 사람은 놀랍게도 이방인 용병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겁니다. 왜? 여러분 앞뒤에 있는 다른 사사들 이야기를 보시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될 것을 자세히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누구를 어떻게 죽였는지 자세히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삼갈 이야기의 두 번째 핵심 내용은 그가 소몰이 막대기로 블레셋군을 600명이나 죽였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소모는 막대기는 길이가 약 8피트에서 10피트 되는 딱딱한 나무였다고 합니다. 두꺼운 쪽에 둘레는 약 6인치 정도 되었고 뾰족한 쪽에는 날카로운 칼이나 창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 학생 때 18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약 2년에 걸쳐서 장봉을 약 8피트 되는 무거운 봉을 휘두른 적이 있습니다. 그 휘둘고 나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가 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엄청나게 무거운데 이거를 휘두르는데 빠른 속도로 휘두르는데 여기 사람 맞으면 턱뼈 부러지고 갈비뼈 부러지고 다 넘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저는 늘 묵상할 때마다 얼마든지 상상이 됩니다. 그 봉의 뒤에다가 양 끝에다가 쇠를 달고 칼을 달고 창을 달고 그거를 휘두르면은 그 앞에서 추풍낙엽처럼 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삼갈이 블레셋 사람을 600명이나 죽일 수 있었던 것은 삼갈이 갖고 있었던 특별한 칼이나 특별한 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던 용맹스러운 다른 병사들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전략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목동들이 소를 몰고 사자와 늑대들을 쫓을 때 일상적으로 사용했던 흔한 막대기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겁고 사용하기 거북했는지 모르지만 매일 자신의 일을 충실하게 한 그래서 그 소모는 막대기를 부지런히 가지고 연습을 한 목동들은 얼마든지 능수능란하게 휘두를 수 있는 막대기였습니다. 그랬기에 소년 다윗이 강속구 돌팔매를 던져서 그 거장 골리앗을 때려 눕힐 수 있었듯이 소몰이 막대기로 6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소설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상식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동원해갖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블레셋 기자가 삼갈 이야기를 사사기 이야기의 전형적인 틀을 사용해서 얘기하지 않고 단 한 절로 짧게 얘기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삼갈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이방인인 것을 밝히지 않은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의도적입니다. 왜냐하면 삼갈은 바로 왕, 애굽 왕 바로가 고용한 보낸 용병이었기 때문에 사사기 기자가 큰 사사 에훗과 또 큰 사사 드보라 사이에 한 줄짜리 작은 사사 삼갈 이야기를 끼워놓은 것은 일부 자유주의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총 사사의 숫자를 열둘로 맞추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의 숫자를 일곱으로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는 것 이스라엘에 그만큼 리더가 없었다는 것이 당혹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는 짧지만은 핵심적인 내용을 기록해놓은 이유는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를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를 말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정말로 오묘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갖 종류와 형태와 색깔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가진 희한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로 기이합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정복에 나선 애굽 왕의 용병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을 치게 하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여파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받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왼손잡이 에훗을 일으키셔서 당시에는 왼손잡이가 비정상적인 사람이었는데 왼손잡이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실 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두보로와 같은 여인을 일으키셔서 그 수많은 막강한 군대들을 물리치게 하실지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기도원과 같이 존재가 없는 자를 일으키실 것을, 입다와 같은 비류, 저지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누가 아셨겠습니까? 삼손과 같은 불량 소년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나중에 바사 왕국의 고레스 왕을 일으키셔서 바벨론으로 유배되어 가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또한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600명이나 죽이게 하실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헤벨의 아내 야엘의 말뚝과 지팡이로 가나안의 그 놀라운 군대장관 시스라를 죽이게 하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기드온의 나팔과 횃불로 해변의 모래와 같이 중다한 미디안 군사들을 멸하게 하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 여인이 성읍 높은 곳에서 던진 맷돌로 아비멜렉의 두개골을 깨서 죽게 하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삼손의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게 하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인간의 뻔한 상식과 논리와 경험 완전히 초월하는 구원입니다. 정말로 다채롭고 기이하고 흥미진진한 구원입니다. 우리 이런 구원을 개인의 삶을 통해서 맛을 봐야 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구원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수없이 체험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똑바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세상이 불의할 때, 직장이 불의할 때 거기 자기 모가지를 내밀고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습니다. 누가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사람 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지 않습니다. 희한하게 비류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속된 표현으로 또라이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 살아보셨다면은 정말 잘 관찰해 보셨다면은 그걸 여러 번 느끼셨을 겁니다. 왜 예전에 우리나라가 대통령들이 잘못돼갖고 불의했을 때 누가 자기 모가지를 내놨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는 일병, 이병 그들만 목을 내놓고 조금이라도 세상에서 무엇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나서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놀라워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성경을 보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 위대하시다, 정말로 기이하시다, 원더풀하다 하는 거, 그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보통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비범한 일을 이루신다. 그리고 종종 세상의 나고자들,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 멸시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배경과 능력과 신체 조건에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가문과 교육과 직업에 아무 상관없이 자신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뛰어나게 유익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가 빈약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팔을 지휘하시고 강건케 하시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물론 농사꾼도 사사와 선지자로 사용하신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에서 어부와 세리와 헤롯 암살 단원도 사도와 제자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안다고 하고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그 수많은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사들, 그리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 주변에 수없이 있었던 랍비 학교들, 이런 데서 단 한 명도 리크루트하지 않았다 하는 것, 여러분 이거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일으키시고 어떻게 능력을 부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지 우리 모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종종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구원을 하시는 것, 우리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더 큰 원수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작은 원수를 물리치게 하신다 하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실 것 알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을 때 구원하실 것 분명히 알지만은 왜 아무리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지어도 자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비가 돼본 사람은 누구나 합니다. 자식에게 야단치고 자존심 상하는 얘기도 하고 다 하지만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잘못했을 때는 또 부르짖기만 하면은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가서 또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실 거 우리는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언제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 알지 못합니다. 우린 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하는 것 늘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있는 일상적인 것들, 우리가 귀히 여기지 않는 것들, 소몰이 막대기, 내 주위에 있는 방망이, 내 주위에 있는 나팔과 횃불, 그리고 맷돌, 나귀, 턱뼈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숨 짓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골리앗의 검보다도 훨씬 더 막강한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빤한 상식과 논리와 경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제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하나만 생각해도 펄쩍펄쩍 뛰고 기뻐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신의 삶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한숨 짓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안다 그러고 교회에서 장로님이라 그러고 그런데 그러면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배짱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남들이 나를 보고 뭐라 그러더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우리 자녀들이 그렇듯이 어디 나가서 누구와 싸울 때 우리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야 얘기합니다.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늘 하는 얘기지만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모든 우주 만물을 자신의 뜻대로 운행하시고 그리고 모든 인간 역사를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주권자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나중에 산 자와 죽은 자 모두 심판하실 유일한 심판주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이상의 하나님 우리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곧 죽어도 늘 어깨를 펴고 자신 있게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서도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모르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난데없이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하나님이 난데없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난데없이 사막 한가운데에서 바위에서 물을 내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기에 풀이 죽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을 보면은 오만 가지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풀이 죽습니다. 그리고 낙담하고 좌절합니다. 뭐 좀 논문이 잘 안 되면, 취직이 잘 안 되면, 이 주위를 돌아다 보면 물고기가 몇 마리 없어갖고 내 배우자가 없는 것 같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는 것 같으면 오만 가지 이유로 낙담하고 좌절합니다. 왜? 상식적인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이한 신비한 역사를 늘 기억하고 있으면은 그때는 기대감이 생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떻게 역사하시나 한번 보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신다. 우리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 보면 선의의 진실한 크리스천들입니다. 고백합니다. 자신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 내 인생이 주님에게 의미 있기 원한다고, 그리고 자신이 존경하는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들로부터 영감을 받고 챌린지를 받는다고 합니다. 자신이 흠모하고 부러워하는 크리스천들의 배경과 재능과 성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도 그런 거 갖고 싶다고. 그러나 그들과 비교해 볼 때 자신에게는 아무런 재능도 없고 지식도 없고 배경이 없다고 한탄합니다. 그런 것들 나에게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지만은 주님께서 주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도 크게 쓰임받고 싶지만은 쓰임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무대에서 완전히 사이드라인에 서서 그걸 쳐다보는 사람으로 지내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 역사에 자기가 뛰어들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가 있는데, 쓰임을 받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할 아무런 게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쓰임받겠다고 하고 나서면 나를 축복을 부어주셔서 그 축복이 흐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려움에 처해서 낙담하고 한탄하고 하는가? 성경을 몰라서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한계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능력과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들은 주로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 곳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수없이 들으셨지만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을 보면서 한 얘기입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이상하게 들리는 분이 있으면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왜?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얘기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악은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남의 것을 탐내는 다른 인간과의 수평관계에서의 악이 아닙니다. 여기 사사기에서 하시는 악, 사무엘서 말씀하시는 악, 그 전에 여호수아에서 말씀하시는 악은 딱 하나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나중에 두 번째 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첫 번째 판에 있는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그걸 지키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는 계명 지키지 않았다 하는 얘기. 너희는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밑에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의 형체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하는 것,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도 옛날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과 이걸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지를 않습니다. 옛날 우리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참 한심하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자기 눈으로 똑바로 받고도 불구하고 어떻게 금방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방신을 섬길 수 있는가 하는데, 그러나 우리보다 나은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당시 사람들은, 고대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누구나 종교적이었습니다. 종교적이라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 자신들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은 나와 하나님과의 가 잘못됐다 하고 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들의 신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은 거예요. 회개를 했건 안 했건 부르짖은 거예요. 최소한 문제가 왜 생겼는지, 문제의 해결자가 누구인지 그거 하나만큼은 분명히 알고 엎드려서 부르짖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거 영어 성경을 보면 전부 cry ou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ry out이라는 것은 내 하트를 쏟아내는 것이지 조금 중얼중얼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cry out 할 때는 지속적으로 cry out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똑같은 정도의, 똑같은 양의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부르짖지를 않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수없이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모든 어려움을 죄에 근거한 것으로 보았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죄의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전부 죄라고 하던 것을 약 50년, 100년 전서부터는 죄를 완전히 공중분해시켜갖고 이것은 죄가 아니다. 이게 왜 죄냐? 왜 기분 나쁘게 교회에 와서 죄죄죄 하는 소리를 듣느냐?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게 왜 죄냐? 이건 사회의 문제다. 사회를 개선하면 된다. 이게 왜 죄냐? 이거는 교육의 문제다. 교육을 제대로 하면 된다. 옛날에는 누구나 죄라고 여기던 것을 공중분해시켜갖고 죄가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부르짖을 일이 없는 거예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인간 지혜자들의 지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상식과 논리와 경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 있는 정말 축복받은, 특권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받는 신비한 기이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서 누차 확인합니다만은 우리 문제의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아주 단순합니다. 문제의 해결책도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우리 모두 이제부터는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도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지 못해서 일어날 수 있다. 둘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똑바로 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이거를 기억하고 어떠한 어려움에 부딪히든지 주님 전에 나와서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그저 한 번 푸념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씨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축복하시기 전에는 절대로 주님을 놓지 않겠나이다 하면서 씨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한마디 하시지 않고 구하라 한 다음에 못 알아들까봐 두들기가 찾으라, 그 다음에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할 일이 없어서 세 가지 다른 표현하신 게 아닙니다. 계속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늘어질 때 야곱을 축복하셨던 하나님께서, 또 너의 강청함을 인해서라도 들어주리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구원자로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주님의 구원받고 축복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왜? 주님이 나를 만민의 복의 근원으로 택하셨으니까 이제는 남을 구원하는 자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만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지만은 많은 경우는 우리가 늘 하는 일을 통해서 남을 복되게 하십니다. 우리 모든 일 어떻게 하라고 명하시는가? 죽게 하듯이 성실하고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도 소를 몰던 목동들이 수없이 있었지만 그들은 블레셋 군사 하나만 와도 쩔쩔매고 도망갔지만 삼갈은 어떻게 해서 500명이나 되는 블레셋 군사를 다 죽일 수가 있었는가? 자신의 일을 성실하고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했기 때문에,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도구, 이게 실제로 도구건 지식이건 지혜건 기술이건 뭐건 그것을 잘 연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 나는 아무 재주가 없어서 남에게 복의 근원이 되지 못해요 하는 핑계를 댑니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사람. 그거는 발길로 차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남에게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남보다 몇 배 이상으로 열심히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동차 머케닉이 누구에게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느냐? 대부분 머케닉처럼 일해갖고는 복의 근원이 되지 못합니다. 남보다 훨씬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연습을 해갖고 다른 머케닉은 한 시간 걸려야 문제를 찾는데 나는 몇 분이면 문제를 찾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한 시간 걸려서 고치는데 나는 10분이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나 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쩔쩔매는 게 아니라 그거는 벌써 해결하고 남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간호사건 의사건 목수건 누구건 똑같습니다. 평소에 자신의 일을 죽게 하듯이 성실하고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 짧은 기간 짬을 내서 선교여행을 가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잘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막강한 구원자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비결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뭐 신비하게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나에게 무슨 능력을 주시더라,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의 허황된 많은 생각과 계획과 포부를 이걸 다 내려놓고 세상에서 뭘 좀 해볼까 하는 거 다 내려놓고 자신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알고 진실하게 잘하는 거예요. 웨이터를 해도 웨이터를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발탁이 돼갖고 힐튼 호텔 회장이 그 음식점을 왔다 가더라도 발탁해갖고 당신 우리 회사에 와서 좀 웨이터들 다 훈련시키라고 할 겁니다. 제가 음식점 갈 때마다 느끼는,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갈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 때고 와서는 How are you doing? 하고 떠드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중요한 얘기를 해봤으면은 제발 누가 아무 때나 끼어들어서 얘기하는 것 싫어할 텐데 조용히 겸손하게 있다가 상대방이 물을 찾는 것 같고 메모지를 찾는 것 같으면 얼른 물 갖다 주고 메모지 갖다 주고 볼펜 갖다 주고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이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10명이 있으면은 9명은 하나님의 막강한 구원자로 남을 축복하는 자로 쓰임받을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부름받은 현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애 키우는 엄마로, 그리고 집에서 빨래하고 또 밥하는 그 주부로 부름을 받으셨습니까? 그 일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큰 노력 들이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 집으로 초청해서 먹이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전공 지식 잘 공부해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제부터는 우리들 모두 믿음과 육신이 연약하기에 매일 죄를 짓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가벼운 징계, 사랑의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플 때가 있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제는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자녀를 늘 회복시키시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래서 늘 기쁘고 즐거운 삶 살고, 이제부터는 전에 어느 때보다도 남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는 그러한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